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1절부터 4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52절까지 되어 있지만 편의상 47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긴 내용이지만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죄송합니다. 31장 30절이죠. 그 앞절부터 읽어야 되니까 31장 30절부터 32장 47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불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오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량과 염소의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장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제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였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격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었다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인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서울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해 싸우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에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받은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에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기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도다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의 마음에 두고 너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 가운데 반복되었던 이스라엘의 타락상과 인간이 죄된 실상을 증가하는 모세 내용을 노래를 저희가 잘 살폈습니다. 이 노래가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오늘을 당한 우리에게 또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저희가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각 사람의 이성과 생각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의 분명한 뜻들을 저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진리의 선생으로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앞으로 펼쳐지게 될 이스라엘 역사의 비관적 전망을 살펴봤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나오자마자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들의 타락상은 이곳으로 끝이 아니었고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시종일관 그들의 타락한 모습들을 드러내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모세가 이미 예견했던 것처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시종일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다가 결국 약속의 땅에서 뽑혀서 이방 땅으로 사로잡혀가 버리고 만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의 구약서를 쭉 읽어나가면서 어떤 분들은 정말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다. 그처럼 여러 번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렇게 주께서 교훈하시고 어떻게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인지 이미 답을 다 말씀하여서 자신들의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모든 장치를 다 마련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실수를 역사 가운데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역사를 목도하면서도 왜 그들은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일관했는지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잘해보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고 만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고 말았는가? 보편적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근원적 문제를 그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우리 인류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과 저의 문제가 뭡니까? 몇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몇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잘 살펴보시면 부부간의 문제도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자녀 문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모든 문제들을 양산해내는 인간의 죄성,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무능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지 잘 알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 역할을 하는 것인지 잘 압니다. 인간다운 삶을 산다는 것이 뭔지 알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살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살아낼 능력이 있다면 이 시대가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무수한 가르침, 무수한 사람들의 도덕윤리적인 강연들이 교수들을 통해서, 강사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설파되지만 그러나 그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어요. 어떤 일을 순차대로 진행하는 방식, 줄을 서서 어떤 일을 진행하는 방식도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급행료 지불해서라도 그 일을 자기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 아닙니까? 이런 것 하나라도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행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스라엘의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보편적 인류의 문제를 드러내는 샘플이에요. 이 사실을 모세가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율법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율법 순종 여부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결정된다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기회도 주지 않은 채 그런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율법을 어기고 언약을 파괴하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왜 모세가 그렇게 단언할 수 있었죠?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서 이런저런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런 말씀했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런 말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육이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되고 이 세상의 철학과 윤리를 말해도 인간은 그렇게 살아낼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나는 방식으로만 인간의 본성이 변화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런 인간의 체질상의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고 출애굽부터 40년의 광야 생활을 주목했던 사람이 모세였고 특별히 모세는 예언자로서 인간의 본성이 어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율법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율법 순종 여부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결정된다. 그래서 신자다운 삶을 살라고 말씀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없는 시대적으로는 아직까지 보혜사 성령이 보편적으로 임하지 아니하는 이런 구약시대 한계 안에서 이스라엘 실패는 예견된 것이었죠. 바로 이런 사실을 노래로 오늘 이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 이스라엘의 한계 무능만을 말하지 않죠. 뭐에서도 말합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겠다라는 회복에 대한 말씀도 했던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설명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실컷 설명하고 그 다음에 율법 순종 여부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결정된다라고 말했으면 뭐 조금이라도 좀 기회를 주어놓고 그 다음에 내가 보니까 너 안 되겠어.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언약을 어길 것이야.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미 그들의 실패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좀 속상하고 정말 우리를 좀 놀리시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영적 실상이에요. 기대를 가지고 뭘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 말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는 자들이 바로 저와 우리들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여기서 율법을 주신 의도와 목적을 알게 되지요. 오늘 우리가 하델베르 윤답을 이미 살펴봤죠. 11시에 율법을 주신 의도와 목적이 뭡니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오히려 미워하는 이 죄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지키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있다면 아예 율법을 선포하지 말면 될 것인데 왜 그럼 율법을 선포하셨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것은 율법은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이고 나아가 율법 앞에 절망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의를 덧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인간이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뭐라고 말했죠? 그렇죠. 해야 되기 때문이다.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해야 되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가능성의 문제이기 이전에 이 당위성의 문제예요. 인간이라면 인간답게 사는 것이 당위성의 문제죠. 당연히 인간이면 인간답게 살아야 되죠. 그 고동한 이성을 가지고 남이나 사기나 치고 그 고동한 이성을 가지고 컴퓨터 바이러스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의 그 프로그램을 망가뜨리는 이런 짓은 하지 않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인생들이 그런 짓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한테 뭘 보여주는 거예요? 본래 인간의 자리가 어딘지, 본래 하나님께서 참 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사람을 만드셨는지 그 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뭡니까? 율법이 문제가 아니고 율법을 지켜행할 수 없는 전적 부패와 무능행의 상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과 우리가 문제지요. 그래서 하나님 지켜행할 수도 없는 실력을 갖지도 못한 우리한테 왜 율법을 선포하였습니까? 라고 질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목적 때문에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될 신명기 32장의 내용은 이런 모든 포괄적인 내용들을 한편의 시에, 연작 시에 다 담아놓았습니다. 보통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내러티브, 그냥 이야기만 보통 알고 이런 시의 내용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성경의 이야기, 바벨탑 사건, 그 다음에 야곱이 이삭을 속인 사건 뭐 이런 것들은 잘 아는데 이런 노래 내용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노래를 성경 곳곳에 담아 놓으시고 이 노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노래는 그냥 흥에 겨워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농부들이 어부들이 일을 하면서 그 자신의 수고를 달래기 위해서 부르는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성경 읽어보시면 노래들이 나타나지요. 어떤 노래들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고 미리암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노래를 불렀죠. 그 다음에 한나가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애통해 하다가 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엘리로부터 자녀를 낳을 것이라는 사실을 듣게 되고 그 다음에 한나가 노래를 지었죠. 그 노래가 사무엘 상 2장에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 같은 경우에도 천사로부터 수태고지 네가 처녀가 네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다 라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노래를 불렀지요. 누가복음에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세의 노래는 이런 노래와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나가다가 왜 갑자기 이런 노래와 시가 나오는가 좀 생뚱맞아 보이고 그래서 이야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거의 하지 않지만 옛날 우리 목사님들은 설교를 이렇게 쭉 해나가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요? 찬송을 하나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그 찬송이 보통 어떤 찬송이지요? 그 설교 문맥과 무관한 찬송이 아니라 그 설교의 내용과 관계가 있는 찬송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찬송이 그 설교의 메시지를 강렬하게 전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뮤지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뮤지컬 한두 편씩 이렇게 보셨죠? 혹시 직접 가서 못 보셨더라도 아마 TV를 통해서 뮤지컬을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뮤지컬에 나오는 노래가 어떤 역할을 하지요? 이야기의 중심 주제를 발전시키고 그 메시지를 더 분명하게 전달하는 기능을 하지요. 오페라 유령 뭐 이런 데 그 뮤지컬을 보시면 그 노래 하나가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성경의 노래도 마치 이와 같아요. 언뜻 보면 성경 전체 내러티브, 이야기를 중단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노래가 이 이야기를 발전시키고 이 이야기의 내용들을 요약하는 형태로 이 노래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보는 모세의 노래가 바로 그래요. 제가 오늘로서 신명기 강의 79번째 강의를 지금 하는데 제가 2013년도 가을인가부터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오고 있는데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한 설교가 바로 신명기 아닙니까? 야전 설교죠.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는지 어떻게 살인적인 더위와 추위 가운데서도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셨는지 그리고 그들이 계속 패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을 연단시키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 요단강 접경으로 인도해 드리셨는지 이런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쭉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순종해야 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들과 언약도 맺으시고 그 다음에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언약을 어길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예언도 쭉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뭐가 나타나요? 노래가 지금 딱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어떤 패턴과 비슷한가? 창세기 48장을 읽어보시면 야곱이 요셉의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부르죠. 그리고 손을 어긋맡기고 그들에게 축복을 하죠. 그게 48장이에요. 근데 그 다음 장 49장이 무슨 내용이냐? 이스라엘 열두 지파들의 대표죠. 열두 아들들이죠. 그죠? 물론 손자도 들어가 있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장의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31장의 내용을 확대하고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용도로 모세가 지금 노래를 여기다가 담아 우리에게 써서 남겨준 것입니다. 그러면 노래 내용이 뭔가? 이제 제가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노래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았습니다. 노래 가사 지금 읽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무엇에 비유하지요? 반석, 계속 반석이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의 영원한 반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이런 영원한 반석 되시는 그분께서 너무 신실하게 자기 백성을 돌아보였지만 그러나 무지몽매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이제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까지 갔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그들 그냥 놓고 보지 아니하시고 이방 나라를 통해서 그들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그냥 완전히 다 쓸어버리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다 쓸어버리면 원수 나라가 저들이 잘못해서 저랬다. 저들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저렇게 만드셨다라고 오해할까 싶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들의 죄를 속죄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요약이에요. 이 내용을 한번 저희가 조금 서베이하듯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세가 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32장 1절에서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앞절 그 앞에 31장 28절에서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에 따라서 모세가 지금 하늘과 땅을 자신이 선포하는 이 말씀의 증인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인격적 존재가 아닌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요청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그분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분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렇죠? 따라서 따로 증인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분의 이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요청했는데, 하늘과 땅은 보통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변하지 않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요청해서 자신이 지금 전하려고 하는 이 말에 거들도록 지금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이 똑같은 이 비슷한 말씀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이사야 1장 초반에 나타납니다. 제가 주일 밤에, 요즘에는 쉬고 있지만 주일 밤에 이사야서를 강의했지요. 이사야서 1장에 똑같은 말씀이 나타나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 2절부터 3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휼을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 아시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의 허물을 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의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쭉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마누리 여기고 물러갔다. 너희가 어찌 더 맞으려고 폐역하느냐 등등의 내용들이 쭉 진술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왜 그러면 이 절에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는 말씀을 했을까요? 이 말씀을 한 것은 지금까지도 너희가 하나님을 거스렸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모세가 이미 증거했던 그 내용, 그게 뭐죠? 이스라엘은 체질상, 성품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왜 시종일관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데, 왜 그들이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지요? 이것은 이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이미 모세가 이 노래를 들려주는 그때도,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던 그 사람들도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나서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사로잡혀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사람들도 이런 한계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 하면 이것은 이미 아담의 타락 때부터, 이스라엘이 출발할 때부터 이미 갖고 있었던 문제라 그 말이에요.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미 모세가 단언했던 바대로 이루어진 역사라는 것을 그들로 기억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로 신명기 32장 1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신명기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와 연관된 네 가지 용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뭐죠? 비와 이슬, 그리고 가는 비와 단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묘사했죠? 예, 비로, 이슬로 묘사했습니다. 요엘서도 마찬가지고,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궁극적으로 말하면 뭘 가리키는가 하면, 제가 요엘서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새벽기도 때지만 이른 비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늦은 비는 성령의 은혜를 가리켜요. 그래서 비는 단순한 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비는 오실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을 다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비와 이슬은 식물을 절대로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수분을 공급합니다. 식물이 이 물에 쓸려가지 않도록 하면서 생명과 풍요를 가져주는 역할을 하지요. 그 다음에 여기 가는 비라고 되어 있는데 폭풍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단비라고 번역을 한 것도 폭우 혹은 소나기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것은 풍부한 양의 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무엇에 비유했는가? 비와 이슬, 그 다음에 가는 비와 그 다음에 단비에 묘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슬처럼 사람의 마음에 임하게 되어지면 그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그렇잖아요.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그 담비와 같은 은혜를 통해서 그 영혼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아침 이슬처럼 전혀 우리가 자각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부드럽게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여름날 내리는 집중호우처럼 강하게 설득력 있게 우리 영혼을 설복시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일들 때문에 지속적으로 면전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위엄과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그는 반석이시니 그분이 하신 일이 완전하다,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다라고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엇에 비유했는가? 반석에 비유했습니다. 왜 반석에 비유했습니까? 반석은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면서 광야의 여행자들의 피난처가 되어주고 그 다음에 불타는 태양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하지요. 이처럼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반석처럼 인생들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을 반석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절을 보시면 반석이 어떤 장소로 언급이 되고 있는가 하면 마치 음식을 발견할 수 있는 장소처럼 그렇게 언급이 되고 있지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발견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기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는가? 얼마나 패역한 삶을 살았는지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말을 계속 안 듣고 안 듣고 하면 나중에 뭐라 말해요? 너 내 새끼가 아니다. 내 자식이 아니다 그러지요.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들은 비뚤어진 세대였고 그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리고 말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 아니라는 말씀이 21절에도 나타나고 있죠.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라고 말해서 자기 백성을 가리켜 백성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런 내용이 어디에도 나타납니까?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호세아서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호세아가 가늠한 고멜과 여인과 관계를 위해서 아이를 낳았죠. 로암미 로루하마. 로라는 말은 아니다라는 부정어거든요. 로암미, 내 백성이, 미는 나의라는 소유격인데 내 로,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말을 듣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했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런 정도로 자기 백성에 대해서 역정을 내실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지 못하셨는가? 다 아셨습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존재라는 사실을 이미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이것은 가능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개미하고 언약을 맺으시겠습니까? 고양이하고 언약을 맺으시겠어요? 약속을 맺으시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창조주와 피조물이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이것은 가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서 자기 품으로 품어들이시기 위해서 그분을 우리를 자신 안에 두시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런데 언약 백성이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해서 이제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우셨는지 6절에서 시인이 뭐라고 말해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내가 너의 아버지고 너를 지은 자가 아니냐?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어머니와 같은 그런 하나님을 그들은 스스로 버렸던 것입니다. 다 아셨어요.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그러면 이걸로 끝이 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말하지요? 여호와의 분귀신 자기 백성이다 라고 말해서 다시 한 번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난 다음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을 만약에 잊어버렸더라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하라 그래요? 옛날과 역대의 연대에 대해서 육신의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물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자비로운 사랑에 대해서 대답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요? 어른들의 책임과 역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앙의 전통을 계승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가르쳐야 될 책무가 바로 부모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물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리 문답이 뭡니까? 가장 좋은 교육 방식이에요. 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신앙의 내용을 왜 문답으로 만든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신명기 6장에 나타나고 출애굽기 12장에 나타나지요. 후대에 자녀들이 물으면 대답해 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교육 방식이 뭡니까? 묻고 답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모든 신앙의 내용이 다 요약되어서 우리에게 하이델베르 문답, 소리 문답, 도로도 신조 우리에게 다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8절 하반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택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했다. 이 말은 야곱의 후손이 70명이었기 때문에 족속을 70개 족속으로 만들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구약 교회인 이스라엘을 세계 통치의 중심으로 삼으셨다라는 그런 말이고 열국을 나누는 그때 민족들의 경계를 나누는 바로 그때 이미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다 그 말이에요. 열국들 민족들을 나눈 때가 언제죠? 창세기 10장 11장이죠. 거기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민족들이 나누어져 있는지를 창세기 10장 11장이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이미 선택하여 부르셔서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만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가 어떤 장소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죠. 짐승이 부르짖는 곳입니다. 특별히 광야는 물도 없는 곳이어서 길도 잃을 수밖에 없지만 나중에는 정신까지 잃어버리는 장소가 바로 광야죠. 그래서 사막으로 여행하던 사람이 신기루를 보고 미쳐버리는 경우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찾아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비참한 광야를 하나님께서 그냥 수수방관하지 아니하시고 그 상황으로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했다.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눈물샘이 자극되어서 이물질을 다 씻어내는 것처럼 모든 우리의 신체 부위들이 그 일을 위해서 동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눈동자처럼 자기 백성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눈동자와 같이라는 말을 11절에서는 독수리 같이라는 그런 비유로 다시 바꾸어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신 분이신지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새끼를 나르는 것처럼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로 업어 나르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백성을 업어서 인도했다는 말이 출애굽기 19장에 나타나지요. 바로 그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어떤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독수리 새끼가 자라잖아요. 그러면 새끼가 날아야 되는데 계속 보금자리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막 퍼덕거려서 그 보금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만들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떨어지죠, 그죠? 때로는 떨어지게 놔두기도 해요. 완전히. 그러기도 하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위험한 상황이 되면 날개로 다시 업어서 보호하기도 하죠. 그 내용을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절에 여기 너풀거린다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너풀거린다라는 이 말은 창세기 1장 2절에 나타난 단어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되어 있죠. 그 운행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치 어미새가 보금자리를 빙빙 돌고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라고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너풀거렸다는 말이 어미새가 그렇게 독수리 새끼를 그렇게 바라보고 보호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표현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때로 우리에게 우리로서는 야 견디기 힘들다라는 어려움을 때로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 혼자만 이 고통을 겪는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나 혼자라고 여기는 그 순간에 그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죠. 그래서 독수 새끼가 떨어지면 받아들 준비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죠. 이런 사실을 알았던 시편 기자가 시편 17편 8절에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홀로 그 일을 이루셨다. 다른 신과 함께 그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총은 어디에까지 이어졌는가? 광야만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졌지요. 그래서 13절을 쭉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것을 타고 다니게 하시고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꿀을 그리고 기름을 빨게 하시고 등등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석이신 주님이 꿀과 기름을 주셨다. 그리고 붉은 해 포도주까지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가리키는가 하면 역사적으로 본다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아무리 사람의 산지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거둔 바로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런 말을 쭉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여수룬이 기름지자 발로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지신 하나님을 버리고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수룬이라는 이 말은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별칭이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기 여수룬은 바른 정직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애칭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그들이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배신하고 반역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18절 이하에서 내가 낳은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치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낳은 반석, 너를 내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우리의 부모였다 그 말이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였다 그 말이에요. 여기 내셨다는 말은 산모의 고통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낳으시고 길러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뭘 또 교훈하고 있습니까? 정작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을 발로 차버렸다는 거예요.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까? 물질주의의 비극적 결과는 자기 만족에 빠져서 하나님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좀 잘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여러분과 저는 예외가 아닙니다. 저희 아버님이 직장암 수술을 지난주에 하시고 저희 집에 와 계십니다. 근데 밤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안마를 막 해드리고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옆에서 바라보기가 너무 힘겨운 거예요. 뭐 아파서 어떻게 못하시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좀 봐주십시오. 좀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렇게 제가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아침에 아버님이 잠을 푹 잘 주무시고 몸이 잘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게 되죠. 그죠? 그런데 어려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서울대 병원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서울대학병원 교회. 서울대학병원 교회 가시면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분이 다 어떤 분들이죠? 거의 다 중환자, 중환자 가족들이에요.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죠? 삶이 조금만 변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자들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은혜 손을 사용하긴 하지만 그건 흉내 낼 뿐입니다. 정말 그 영혼에 깨어진 마음으로 기도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 실상이라는 거예요. 흔히 좀 높여주면 교만하고 그렇지요? 이런 것처럼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어요. 자기 백성이 자기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질투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식이 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얼굴을 가리우 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신다 그 말이에요. 여기 얼굴을 가리신다는 말은 분노와 고통의 표현인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자기 백성이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21절 하반절에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여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도무지 피할 곳이 없도록 만드시는 거죠. 어디가 피난처가 아니다. 하나님 그분만이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 기근을 보내고 뭐 쏘고 화살이 닿을 때까지 쏘고 이런 내용들이 다 뭐냐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들이 다 뭐로 되어 있느냐면요. 이게 미래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다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문법을 몰라서 과거 시제로 쓴 게 아니죠. 제가 이사야서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예언인데 왜 미래형으로 쓰지 않았죠? 성경은 하나님의 예언은 이미 이루어진 확실한 과거의 사실과 같기 때문에 예언형에서 미래형을 사용했습니다. 이미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겠는가?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라고 하는 이런 심정이 26절 이하에서 드러나는데 여기 하나님의 결심과 독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6절에 내가 그들을 흩어서 흩은다는 말은 멸한다는 뜻이에요. 멸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기억이 그냥 끊어지도록 만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였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이 망하면 이방 사람들이 아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저들의 죄 때문에 망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뭔가 기대를 가지고 언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감당이 되지 않아서 그들을 죽이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까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완전히 멸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자신들이 강해서 이스라엘을 멸한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지 않도록 하셨다는 그 말이죠. 예를 들어서 바벨론과 아수르처럼 우리가 강해서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멸했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드리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 나라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32절에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똑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대체 이런 이스라엘, 이 못돼먹은 이스라엘, 성품상 체질상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수 없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쭉 지금 살펴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쉽게 말해서 죽여야 되겠습니까? 살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자식이 말 안 들을 때 죽여야 되겠어요? 살려야 되겠어요? 죽여야 될까요? 살려야지요.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자식은 살려야 됩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 36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시인이 하나님의 연민의 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뭐라고 말하지요?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그 종들은 누구를 가리켜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게 된 것, 구속받은 것은 여전히 언약 백성들을 향한 궁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43절에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속죄하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고 자녀들은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에게는 신실했습니다. 그리하여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게 할 것이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 것이다 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내가 그인 줄 알리라는 표현이 자주 나타나죠. 내가 그인 줄 알리라는 표현이 바로 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자신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낸 관용적 어구입니다. 하나님 그분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실을 나타내는 어구예요. 그렇죠? 이런 말을 쭉 하면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속죄할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덮는다, 가린다라는 말이죠. 그럼 어떻게 속죄할 수 있습니까? 속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요구되지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속죄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피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숭배의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자 언약의 중보자였던 모세가 하나님과 결렬된 상태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출애굽기 32장 30절에 내가 너희 죄를 위하여 속죄하리라 그래요. 자기 생명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사실 자기 생명 내어놓으려고 했어요. 자기 동족을 구원하는 이 일에 관해서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져도 나는 그것을 바랍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번제로 받지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바라보신 거죠?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신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함께 살핀 모세의 노래의 내용입니다. 뭐 제가 한 달락 끊어서 얼마든지 설교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의 전체적인 의미를 설명하고 이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알기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또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 번에 이 내용들을 다 설명했습니다. 자, 근데 이 노래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지요? 31장 30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게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노래는 어떻게 해야만 되었지요? 이 노래는 지속적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이 노래를 선포하도록 그리고 불리도록 그렇게 했지요. 그러면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시고 싶은 것입니까? 자신들이 어떻게 생겨먹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신 것이죠.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한계와 어려움들 이 시대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500년 전이나 1,000몇백 년 전이나 심지어 3,000년 전에도 우리가 있는 똑같은 갈등과 어려움을 그들도 겪었습니다. 부정부패 문제는 조선시대에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인간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모든 문제는 이미 아담 때부터 배태되어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야 이 내용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가운데 이 노래를 계속해서 부르면서 우리의 이런 상황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아담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야 뭘 드러내는 거죠? 우리의 실력 없음, 우리의 죄인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 죄를 드러냅니까? 죄를 드러내는 궁극적 목적은 죄를 가리기 위함이에요. 나중에 속죄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죄를 자꾸 드러내었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러니까 너는 가능성이 없어. 그러니까 너는 죽어야 돼. 마땅히 심판받아야 돼. 라는 말을 하기 위함이 아니고 결국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속죄의 필요성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죄를 드러내는 것은 죄를 속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에요. 수술을 하든지 그 다음에 약물을 투여하려고 하면 먼저 뭘 하지요? 진단을 해야 돼요. 진단하지 않으면 치료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요. 내가 뭐가 잘못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에게는 복음은 자장가예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나름대로 내 인생의 삶을 살고 가정을 이루고 뭐 이 정도 돈 벌어서 자식 새끼 먹이면서 키우며 살아있으면 됐지 뭐 얼마나 더 잘 살아야 되는가? 라고 질문한 사람은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 한계가 뭔지를 도무지 모르는 사람이죠. 뉴스에서 여러분들 뭘 확인하십니까? 인간의 죄된 본성이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확인하지 않습니까? 신학 박사라도 자기 자신을 죽여서 방치해 놓을 정도로 신학과 신앙은 관계없을 정도로 그렇게 높아진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영악한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지난 주간에 확인했지요. 감사원이 있고 검찰이 있고 그 다음에 세콤과 같은 이런 안전장치 이런 회사 보안회사까지 있어도 인간의 죄성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일에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물질을 다 쏟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인간의 죄성을 감찰하고 감시하고 감독하는 이런 일과 관계된 예산을 만약에 복지 예산으로 쓰면 우리나라는요 소득 5만 불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식은장치, CCTV 카메라, 법정에서의 분쟁, 감사원, 보안회사 등등 보세요. 얼마나 많은 비용을 그 일에 지불합니까? 그런데도 인간들은 그것이 잘못된 줄 모르는 거죠. 자기가 거기에 속해 있고 거기에서 일하면서 육신의 배를 불리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이런 사실을 모세는 이미 바라보고 노래로 남겨준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비관적입니다. 비관적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의 연약성, 모세는 이스라엘의 연약성과 인간의 연약성을 바라보게 맞는가 동시에 우리에게 뭘 바라보게 맞는가 하면 구속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지금 만드는 것입니다. 신명기가 계속 강해되다가 이제 거의 마무리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죠. 순종과 불순종 여부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원리로 이스라엘 역사를 담아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미 그러면 끝장나버려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죠? 돌아왔습니다. 회복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어떤 은혜를 주신 것입니까? 체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우리 체질상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죠. 그게 뭡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신 것이요?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이 은혜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라고 그 은혜를 의지해서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각 세대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모세의 노래를 읽어 들리고 이 노래를 계속 부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약한다고 하면 모세의 노래는 앞으로 이스라엘이 당하게 될 비극적 결과에 대해서 경고할 뿐만 아니라 그런데 너희 스스로 너희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너에게 없으니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바로 그것이 모세의 노래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만 인간에게는 가능성이 있다. 도덕윤리적인 가르침 그 다음에 물질적인 풍요로움, 이것이 사람의 본성을 절대로 바꿔놓을 수 없다. 하나님 그분의 어떠하심을 제대로 알고 그분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 그래야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잘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인생의 실존적인 삶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고 비루한지, 산수를 말하고 과학을 말하고 철학을 말하고 문화와 예술을 논하지만 인간의 삶의 방식을 보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기고 있는 도덕윤리적인 기준조차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나 그러나 할 능력이 없는 우리의 영적인 무능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얼마나 가능성 없는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인간의 실존의 상태를 역사 가운데 드러낸 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요, 이스라엘 역사를 성경에 담아두신 의도가 바로 이 사실을 깨닫고 역사 너머에 계시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왜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만을 의지해야 될 것인지, 왜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지, 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두 번 나는 이 은혜를 더듬지 않으면 안 되는지, 이 모든 사실을 저희가 잘 깨닫고 참으로 위로부터 나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우리 영혼의 모든 죄성과 영적인 부패와 무능이 극복되는 방식은 성령의 은혜를 받는 방식이요 성령을 쫓아가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시종일관 주와 동행하며 주를 경외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언약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를 소유므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